여러분 오늘 복된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더스데이 그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5월 2일 주일 설교는 케빈 집사님이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옛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것은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잠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눈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밝히셨던 것과 같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지를 왜 요한이 증명하여야만 하였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에 기록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시험해봐야 할 것들 중에 첫 번째 시험인 빛 가운데 걸으라는 시험과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걸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시험해 보아야 할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와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속여가며 죄를 재정의하는 것에 대한 위험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는 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시험인 순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7절에서 요한이 독자들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아마 요한이 노년에 노망이 들어 말의 앞뒤가 맞지 않게 처음에는 그들에게 새계명이 아니라 옛계명을 쓰는 것이라고 말한 뒤에 바로 다시 그들에게 새계명을 쓴다고 말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구절들을 읽으면서 마치 말씀들이 요한이 자신이 한 말 뒤에 바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무오성, 즉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좋은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속에 정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속에서 사랑의 명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이 명령에 오래된 옛계명, 다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이 구절 직전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순종하며 점검하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 안에는 한 이단적 가르침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적 가르침은 오늘날의 영지주의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사람들로 새롭고 비밀스럽고 배타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그 구원의 열쇠가 되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으며 이 지식은 꿈이나 환상과 같은 신비한 경험이나 어떠한 황홀한 의식 상태를 통해 영적 존재로부터 직접 그들에게 전해지며 드러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비밀의 지식은 결코 서면으로 전해지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인문의식을 통해 제자들이 된 자들에게 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던 선생으로부터 구두로만 전해져 내려왔고 이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이 새로운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서 그분을 믿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들은 사람의 상상이나 혹은 어떠한 영으로부터 오는 환상과 꿈을 통해 전해진 비밀스럽고 새로운 것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영들로부터도 환상이나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꿈과 환상들을 마치 완전하고 바른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최근 부활절 캠프에서 윌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꿈과 환상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강조하는 기독교 단체라 불리우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서부터 중세 시대까지 꿈을 통해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과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신성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오순절 운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주의해야 할 점은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였듯이 성령님 말고도 우리에게 꿈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영적 존재들로부터 나온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전해주신 거룩한 성경책,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야 말씀이거니와 라고 기록하였듯이 이 계명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선언되었던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옛 계명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새로운 것들이나 비밀스러운 계시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비새로운 계명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치니라. 아멘. 요한은 7절에서 이미 이것이 오래된 옛 계명이라 했는데 왜 여기서 그는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하였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는 오직 네 군데에서만 사용되었는데 모두 사도 요한에 의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 7절과 8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요한이 7절과 8절을 썼을 때 언급하고 있는 새 계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사랑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에 관하여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계명이라는 단어는 그의 두 번째 서신인 요한이서 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을 새로운 것이라고 하였을까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저는 이곳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또는 애정을 말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끌리는 매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느끼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친밀감을 말하나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헌신입니까? 여러분께서 자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모두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다양한 그리스 단어들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리아라는 단어는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애를 말합니다. 에로스는 낭만적이거나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합니다. 스토르레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며 그리고 아가페는 보통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하는 사랑을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오늘날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과 결부시켜 생각하지만 성서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은 지성과 사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한 반면 감정은 우리 몸속 깊고 낮은 곳, 영어로 bowels라고 표현되는 몸속의 내장과 같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의 속하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도와줄 마음은 His bowels of compassion is 라고 표현되었는데 직역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의 창자, 내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이 구절은 오늘날의 언어로는 매우 이상하고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절에는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가슴,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안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온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은 헌신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감정을 갖거나 느끼도록 명령하거나 다른 감정을 갖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슬픔에 울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슬픈 사람의 감정이 그냥 슬픔에서 행복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누구도 감정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만약 자신의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녀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사랑의 감정이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나 애정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애정이 아가페의 사랑의 기본토대는 아니지만 애정은 아가페의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기본 토대는 다른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향해 호의나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가페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국어로 르지우성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번역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애정이 커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이 없는 사람을 아가페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죄인들도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아마 죄인들은 우리를 보셨을 때 혐오감을 느끼셨을 것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그에 대한 온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애정을 이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옛 계명에 대한 새로움. 자, 이제 이 계명의 새로움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 속 계명의 핵심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도전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하듯 그 사람에게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비교 대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비교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새로워진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랑의 정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9절에 그의 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한 부분은 NIV 번역본에서는 그것의 진리가 그분과 너희 안에 보여진 것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새 계명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고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듯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또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께서 자신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웃인 우리를 대신하여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능가하여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런 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너희에게도 라는 문구를 더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을 그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역시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그 계명을 성취하였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아직도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손수 보이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모범을 따랐고 그것을 성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부족함이 이 계명에 순종하려는 시도와 노력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계명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약시대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기념비적인 계명을 성취한 일은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고 그것은 요한이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갈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요한의 어린 성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반드시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의 두 번째 새로운 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8절 후반부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성취되었던 새 계명에 관하여 글을 쓴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이 어둠이 지나가고 지금 이 세상의 시간도 지나가고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둠이 지나가고 라고 말할 때 찬빛이 이미 어둠을 다 소멸시켜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빛이 돋는 해와 같이 빛나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찬빛이 이곳을 완전히 비추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에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찬빛이 비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찬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신령한 권능을 주셨고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그분의 빛을 이 어둠 속에서 받아들이고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찬빛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요한의 편지의 수신자들과 우리에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계명은 빛나는 참빛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권능으로 인해 주님의 어린 자녀들인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사랑의 점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온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요한은 새로 시험해봐야 하는 것에 대하여 썼습니다. 이 시험은 그가 지금 막 언급한 새로워진 옛 계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빛 가운데 있는 곧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빛임을 암시하셨으므로 만약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해보는 첫 번째 시험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어둠 속에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시험에 따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라 하였고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속에 빛 가운데 걷는지에 대한 시험에 따르면 어둠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 관련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첫 번째 시험 빛 가운데 행하는지에 대한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서 놀란 점은 사도 요한의 생각 속에 그 사람들 사이에는 중간이나 중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는 흑과백의 관계이며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와 감정을 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강한 것 같아도 그 중간의 상태란 없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형제라고 칭한 이들은 믿음의 동료들, 신자들을 지칭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문맥을 보면 저는 이들의 범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율법의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매우 구체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율법 교사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그 대답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그는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고 예수님께 물었고 그 질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끌어냈지만 우리는 그가 이러한 질문을 한 연유를 29절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였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학자가 하려던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범위를 전환하고 난 뒤 그 범위의 최소치를 성취한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율법의 최소한의 범위만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온 세상에 사랑을 열렬히 설교하고 전하면서도 자신의 옆집에 사는 이웃들과는 어떤 교제도 나누지 않고 심지어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기독교인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지금 요한이 비난한 것입니다. 이유는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과 어떤 관계도 갖지려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며 요한이 제시한 사랑의 시험의 관점으로 여러분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그저 주변 풍경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필요, 복지,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예들을 대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귀찮거나 불편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록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혹은 사람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보고 동일한 직종이나 거래에 종사하는 다른 이들을 볼 때 자신의 사업에 경쟁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보고 그들의 관심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겨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의 시험에서 이 질문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행함이라는 것의 실체에 관해 말해줍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을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의 이상한 점은 아무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밝은 빛이 나의 눈을 멀게 하였다 또는 태양의 눈부심이 나의 눈을 멀게 하였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빛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익숙하고 너무 강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빛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빛이 없어서 볼 수 없다고 할 뿐 빛이 없어서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이 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빛이라도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경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미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직장생활에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그 사람이 싫거나 그와 말다툼을 해서 그 제안이 좋은 제안일지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적기심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손쓸 수 없이 커질 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적개심, 이러한 증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며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므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미워합니까?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명하지 않으셨나요? 질투와 탐심은 미움을 낳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고 우리에게 상처나 손해를 입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의 처음 부분은 이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멘. KJV 성경에서 사용된 charity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lov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교훈과 같이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므로 모든 죄들을 덮어버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보이십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이 있는 곳마다 분쟁의 원인이 되지만 사랑은 모든 죄악을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줍니다. 사랑이 허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기에 누군가의 허물을 감내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즉시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속에 나온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면 미움은 우리의 삶에 시기와 다툼, 불친절 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 삶 속의 상황들은 더 즐거운 것이 되고 미움이나 증오가 가져오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룩김이 없으나. 아멘. 이 구절의 첫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사도 요한이 인간관계를 흙과 백으로 나누어 본다고 설명하면서 충분히 다룬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그렇지 않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이 두 구절의 두 번째 부분으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을 볼 수 있으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을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연히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나 평지에서도 덤벙거림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줌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거리낌으로 번역된 헬라어에는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걷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피하는 유익을 가지는 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마주치는 모든 장애물들은 잠재적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낌은 헬라어의 죄와 연관된 뜻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의미는 이 구절의 또 다른 해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NIV와 같은 현대적 성경 번역본들을 직역하면 거기에는 그들로 죄를 짓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만한 것이 없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구절의 의미는 빛 가운데 걷는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려 할 때 또는 그 장애물로 인해 죄를 지으려 할 때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탐심, 탐욕, 도둑질, 심지어 살인까지 이 모든 죄는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 비롯됩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이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매우 매우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이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완벽한 예와 기준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촉구되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남편 또는 아내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느꼈던 그러한 따스한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로맨틱하고 육체적인 에로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명령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5장 3절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 힘과 은혜로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자기 희생이고 그들을 배려하는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사랑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예로 남기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0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급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라. 또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리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합시다. 아멘.